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시험. 여전히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좀 긴장되기도 하고 좀 떨리고 그러십니까? 종이로 보는 시험은 우리가 졸업한 지 꽤 오래 되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시험지 없는 시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고 지금도 시험들의 연속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구 이제 달동네에 살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 목회로 들어가시면서 대구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깡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4학년 때부터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집이 이제 거의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안 짓는 집이니까 할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뭐 시골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불도 없고 가로등도 하나 없고 그 당시에 뭐 테레비 흑백 테레비 하나 있는 거 뭐 저녁 되면 다 꺼지고 진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가고 학교 갔다 오면 조그만 교회 도서관에 있는 책들 그냥 읽고 뭐 그냥 백과사전 그냥 이게 순서대로 읽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도 시골이니까 그 읍내 수준, 읍내 시골 수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뭐 되게 많이 아는 거예요.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중학교 입학 시험을 봤는데 읍내 초등학교가 있고 우리는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읍내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뭐 틀릴 게 없었어요. 그 시골 수준이어서 그래요. 도예지도 아니고 뭐 미국도 아니고 그 깡 시골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는 뭐 틀릴 게 없었고 제가 뭐 하나라도 틀리면 되게 뉴스가 되고 뭐 그랬어요. 두 번밖에 없는데 일반 반장을 했었고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 반장이고 그 읍내 목사 아들이고 뭐 그래서 그 나름 그 시골에서는 그냥 그 지역에서는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부탁하시면 나는 반장이기 때문에 또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잘 해드려야 된다. 이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거의 대구에 사시는 거예요. 한두 시간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죠. 여선생님들은 집에 퇴근해서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뭐 그런 상황들이라 시험을 치고 나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채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 저한테 채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선생님 퇴근하고 애들도 다 간 다음에 과학실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국어 시험을 매기는데 이게 참 매기다가 제가 아는 친구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그게 막 틀린 거가 이 어이없는 걸 틀렸다 생각하면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제 시험지를 제가 매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다 맞는 줄 알았는데 틀린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왜 틀리냐.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렸어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제 둘째보다 어릴 때예요. 그냥 실수인 척하고 맞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선생님이 이제 정답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정답을 잘못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 그걸 갖다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틀렸는 원래 맞는 거를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미리 맞다고 한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실망하신 선생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나이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는데 너무 큰 일을 맡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그 시험지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여하튼 그해 여름 수련회 때 너무너무 많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시험은 평민일 때보다 완장 찼을 때 훨씬 더 큰 시험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만질 때 시험이 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100불도 안 되는 그런 학급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떡볶이 사 먹고 싶은 유혹이 오는 거죠. 먹고 채워놓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옵니다. 실제로 떡볶이 몇 번 사 먹었고요. 혼자 먹기 그래서 두세 명 친구들이랑 먹고 나중에 2,500원 막 채워넣느라고 막 엄마한테 뭐 또 학습지 산다 그러고 받아서 넣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룰 때 시험이 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좀 더 유리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옵니다. 말과 글을 다룰 때 시험이 옵니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내 생각을 좀 더 강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하는 유혹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순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통하여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 서보지 않으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다시 닦고 씻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는 참 부담이지만 사실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시험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주 시험 기간을 겪습니다. 혹시 지금 시험 기간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잘 통과할 수 있으면 실력이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분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형님인 예수님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미쳤다고 하고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심 많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뭐 그 배경으로 프리미엄을 얻어서 빨리 무슨 리더에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먼저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스스로 가신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교회 대표를 맡으면 가장 먼저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 교회의 리더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잘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매우 가난하고 위험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조용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날마다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와 잠시 결별하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생존의 유혹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며칠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일생 중에 영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그 시험을 치르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 시험을 잘 치르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열두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렇게 되는 열두 지파는 지금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열 지파는 아수르한테 이미 망하고 혼혈이 되어버렸고 그 나머지 지파들도 15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열두 지파라는 의미가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라고 표현할 때는 구약의 열두지파의 영적인 회복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핍박과 압박이 있다는 것이고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의 모습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다수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순간 자칫 오류와 부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소수의 진실한 공동체로서 그 시대 가운데 임팩트를 주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이라는 그 사명 그 자체가 그 역할상 어두운 곳에 또 엄청 넓은 곳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수여야지만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진실한 소수가 될 때 어둠의 시대를 밝히고 썩은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원래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탓을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고 있는가, 오직 그것 하나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이 세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흩어져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사실 시험을 만나면 기쁩니까 여러분? 시험은 즐겁구나 산 넘어길 미친 것 같죠? 예. 시험은 역시 부담되는 거예요. 시험은 역시 마음에 뭐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내 인생에 없으면 정말 좋을까? 정말 행복할까? 시험이 없으면 내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 내 실력을 증가시킬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큰아이가 3단 뛰기를 해요. 레코드가 항상 중요하죠. 몇 피트를 뛰었는지 자기가 몇 피트가 최고 기록인지를 알고 있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 어느 정도 뛰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기록을 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다른 경쟁하는 친구들의 기록을 또 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죠. 그냥 뛰기만 하고 기록을 전혀 안 재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시합이 있어요.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큰아이가 되고 이제 스파링을 하면 발로 그냥 뭐 이렇게 머리를 막 차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겁나가지고 차보지도 않고 맞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전혀 늘지가 않아요. 예. 그 긴장 가운데, 잘못 맞으면 기절할 수도 있는 그 긴장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자꾸 세우게 될 때,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꾸 꺼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뭐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실전에서 자꾸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꾸 꺼내놓고 몰아세워야 긴장감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시험을 자꾸 치다 보면 점점 패턴에 익숙해지고 어려운 문제들의 해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인내가 실력입니다. 못 참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지는 것이고 참고 버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한 선순환의 상승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점점 상향평준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늘어나면 또 더 큰 시험을 더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근력이, 또 그런 경험치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고 싶어도 못 치는 분이 있어요. 예, 어제 소천하신 분은 시험을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명예롭게 졸업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을 칠 수 있는 상황, 시험을 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라, 명령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뢰, 거기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거룩한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런 세팅을 통해서 나를 조각해 가시고 또 그렇게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다들 그렇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고민거리 한두 개, 기도 제목 두세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그 다음 레벨에서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정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르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라는 것이 그저 그냥 뭉개고 앉아 있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인내는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인들이 노란불 빨간불이 막 들어오는데 그냥 참아요. 그냥 막 버텨요. 그러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서 시험의 출제 의도를 잘 알고 방향성을 딱 확인한 다음에 버티기에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 우선적인 선결 과제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학위로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입니다. 이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딱 한 가지 은사를 주시려면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올바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은사들로 충만해도 결정적일 때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다 망칠 수 있어요. 그 화려한 은사 때문에 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원들이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있어도 그것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놨어도 잘 배치하는 감독의 지혜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로 알려주는 것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에 가장 자주 접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카톡의 답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메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지금 보내야 될지, 하루를 기다릴지, 길게 쓸지 짧게 쓸지 안 쓸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카톡 쓰기 전에 기도하고 쓰십니까? 그냥 막 날리십니까? 글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은 음성이 아니어서 받는 사람의 감정을 거기 이입해서 읽기 때문에, 요즘 이모티콘이 있어서 활용을 좀 조금 더 하긴 합니다만은 오해 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 오해받았을 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상대방을 막 들쑤셔 대면 나중에 그것이 오해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감정의 앙금이 생겨서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지혜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족 간의 생각의 차이로 설전이 벌어졌을 때 내 말이 확실하게 맞아도 남편한테나 아이한테나 확실하게 맞아도 너무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너무 벽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되고 몸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틈은 줘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민망하지 않게 돌고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돌이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최후의 말들은 남겨둬야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금기어들, 그건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 하면 안 돼요. 예. 그 말을 안 하는데 얼굴에 티가 다 나. 다 나고 안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예. 얼굴에 티 안 나게 그 말을 안 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좀 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게 참 고단수의 지혜입니다. 최후에 할 그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상대방은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더 지혜 있는 거예요. 내가 깨부사가 이긴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날 밤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 거라니까요. 성경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아도 너무 급하게, 너무 높게,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오해를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아주 예리하게 화살촉을 갈아가지고 되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해였음이 드러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스스로 그냥 부끄러워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이긴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 인내를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숨 모임에서나 나눔방에서나 큐티방에서나 많은 소그룹의 그런 기회와 공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모여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있어도 1년에 두세 번은 감기 걸리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큰일 났다고 하고 막 미리 막 들쑤시고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작전 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그냥 오해예요. 기침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면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막 긁어가 피가 막 줄줄 나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랬던 적이 없는가 떠올려 보고요. 그건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가가지고 그때 그랬었어 너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 알아서 돌이키고 그냥 다시 열심히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로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돌아 몸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서로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분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만큼 그냥 버텨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혜는 잘 인내하는 법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시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서 우린 그때마다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집에 있는 귀댁의 자녀들이 게임을 좋아하십니까? 특히 남자애들 키우는 집은 게임과 전쟁을 하실 텐데 남자애들이 왜 게임을 좋아할까요? 레벨이 있어서 그래요. 게임에 점수 없고 레벨 없으면 게임 재미없어요.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절대 그렇게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고등학생이 어떤 게임의 세계 랭킹 매듀 안에 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쯤 하면 이제 직업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부분 우리 기댁의 자녀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만 소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왜 그걸 좋아하게 될까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파도가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큰 파도가 오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큰 파도를 일부러 타는 거죠. 그때 느끼는 드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른 레벨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맛을 함께 보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평생토록 했잖아요. 그래서 복을 실컷 받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받은 복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주실까 안 주실까, 다른 길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 마인드, 심플 마인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양편에 동시에 충성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박쥐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나중에는 환영을 받지 못하게 돼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공동체에서 축출되게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망해요. 예, 여러분이 보신 드라마나 영화에서 양다리 걸친 인간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결국은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젊었을 때 나에게 짝지어주신 그 배우자를 감사함으로 받고 나에게 가장 알맞고 적합한 분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돕고 믿으며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죠? 예, 네, 아멘이에요. 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달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지구 사람이에요. 예? 뭐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냥 다 그건 비유적인 말이고 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맞추면 맞출 수 있어요. 예?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춰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맞추면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보여주신 것이 두 마음 품다가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는 오직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결한 신부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잘된 예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사탄이 주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에요. 이땐 이렇게 하고 이땐 이렇게 하면 돼.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아주 유용한 그런 전략 같지만 그게 망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믿으면 안 되고 견고한 반석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네. 언제가 가장 큰 시험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가장 큰 시험, 절대절명의 시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시험은 그 마지막 파이널 시험을 위한 예비고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답을 선포할 때 내 전신에 흐르는 그런 짜릿짜릿한 그런 전율을 미리 자꾸 좀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혹 연습합니다. 예, 인사하고 웃어주고 정답을 말하는 그 연습을 간혹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고생인 것 같아서 피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결국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시험 준비 안 하고 땡땡이 치는 게 복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기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일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함으로 지혜를 얻고 또 인내를 얻어서 또 그 다음 시험을 또 잘 준비해 갈 수 있다면 신앙생활의 기쁨, 희열을 맛보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나눠지지 않는 마음, 심플 마인드, 싱글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일편단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순전한 신앙의 길을 걸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서로 엮여져서 이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서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오늘 야고보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동일한 과제입니다. 이 시험은 개인적인 시험이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치러나가고 함께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야 할 그런 시험들입니다. 거룩한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과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잘 치러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믿음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함께 서로 격려함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야고보의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서로 함께 격려하며 응원하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인내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